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곧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경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가장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계속 고립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은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올림픽 뒤에 감추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일본과 미국, 한국은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어 8일 평창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김 씨 일가가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김여정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7일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 단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 단원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희 당부위원장과 남북 고위급 회담 단장인 리성권 그리고 조평통 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응원단 등 북측올림픽 참가단 280명이 이날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하루 앞둔 8일 평양에서 건군절 열병식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열병식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얻기 어려운 완화 국면에 있으므로 우리는 각국이 이러한 국면을 공고히 한 행동을 취할 수 있길 바라며 긴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평양에서 군인과 주민 5만 명을 동원해 열병식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이 열병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 당국이 올림픽 선수들을 축하하는 데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6일 러시아가 올 11월 실시되는 미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중간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게 우리가 당신들 행동을 다 보고 있으니 멈추라고 지속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사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에 펜스 부통령이 가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김상덕 씨 가족이 김 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상덕 씨 아들 김설구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미국 정부가 아버지와 다른 억류 미국인 두 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가족의 대변인도 우리가 올림픽 선수를 응원하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2017년 4월 평양과학기술대학 회계학 교수인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씨를 적대적 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성 씨 등 모두 3명입니다. 타이완 동부 화롄에서 6일 밤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 여러 채가 붕괴되고 적어도 7명이 숨지고 2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에는 한국인을 비롯해 중국인, 싱가포르인 등 다수의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랜시 당국은 60여 명이 실종된 가운데 무너진 건물에 수십 명이 매몰돼 있어 인명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2월 8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 올림픽 참가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역대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대북 경제 제재들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soon unveil the toughest and most aggressive round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ever.
일본을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7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계속 고립시킬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호전성과 잔혹성이 평화와 번영으로 대체되는 날이 오는 것을 미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현실에 대한 안주와 양보는 북한의 공격과 도발로만 이어진 만큼 경계와 결의를 갖추는 게 미국의 행동 지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the United States has deployed some of our most advanced military assets to Japan and the wider region to protect our homeland and our allies. And we will continue to.
그러면서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선진화된 군 자산들을 일본과 광범위한 지역에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미국은 일본과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ogether with Japan and our allies, let the world know this. We will continue to intensify our maximum.
펜스 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가장 위험한 위협을 불량 정권인 북한으로 규정했으며 일본과 함께 계속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잔인한 독재 정권은 국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칭한 감옥 국가에서 살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지속적인 고문, 기아, 강간, 살인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 연설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주민들을 빈곤하게 하고 영내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테러를 지원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탄도미사일을 실험함으로써 미국과 일본 더 많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even as they have impoverished their citizens and antagonized the region, North Korea, as we discussed today, continues to threaten our country, Japan, and the wider world.
펜스 부통령은 과거엔 미국과 일본,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행동에 실패한 외교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결과는 반복적인 약속 파기와 의도적 기만, 늘어난 도발로 이어졌다면서 전략적 인내 시기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1994년 당시 김씨 정권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은 이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도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더욱 진전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북한은 지난 수년간 해외에서 암살을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테러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김정은 정권은 2000년대 중반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비밀리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실험해왔다며 지난해 두 번이나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추가 핵실험 역시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ere in the Indo-Pacific,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and test ballistic and nuclear weapons. And last year, within less than 30 days, the regime launched two missiles.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이번 주에 열리는 동계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고 한국 선수들과 공동 입장을 할 계획이라며 전 세계는 지난 2000년, 2004년, 2006년 올림픽 당시에도 이런 일을 목격했으나 북한은 위협과 도발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we should not forget tha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ve marched under the same banner before. The world witnessed it at the Olympics in 2000 and in 2004, and the Winter Olympics in 2006, only to see North Korea continue its pursuit of threats.
그러면서 북한이 2006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8개월 뒤에 첫 번째 핵무기 실험을 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 함께하고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We'll be there to cheer on our American athletes. But we'll also be there to stand with our allies and remind the world that North Korea is the most tyrannical.
대통령은 북한의 억류돼 고문받다 풀려난 지 얼마 안 돼 숨진 유망한 청년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와 함께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결의를 갖추고 오토 원비어를 추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의 선전선동으로 올림픽의 메시지와 이미지가 납치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세계를 위협하는 현실을 올림픽이라는 가치 뒤에 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 관리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해 대북 압박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펜스 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은 미한 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북한과 정권에 대한 전 세계의 최대 압박 캠페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is visit will further demonstrate the strength of the U.S. ROK alliance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펜스 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일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펜스 부통령이 충분히 입증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전 세계에 상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기간이나 이후에 북한 측 인사와 만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have no plans to meet with North Korea during the Olympics or after.
이어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며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욕망을 버리고 멈추라고 촉구하면서 그럴 경우 미국은 기꺼이 테이블에 앉아 북한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펜스 부통령이 이날 북한 인사들과의 회동 가능성을 왜 배제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통령이 일본이나 한국 등에서 가질 만남에 대해 앞서 나가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김상덕, 토니 김씨 가족이 그의 근황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good reminder to all Americans that you should not go to North Korea. It is not a safe place.
이어 북한은 방문하기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며 미국 시민의 안전과 안녕이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김상덕 씨 등을 만났지만 이후로는 미국 혹은 스웨덴 측과 어떤 면담도 없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 현지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 보호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과연 북한 측 인사를 만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작 펜스 부통령 자신이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이 펜스 부통령이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 펜스 부통령뿐 아니라 틸러슨 국무장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5일 페루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 중 북한 측 인사를 만날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대답했습니다.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예, 이 펜스 부통령도 같은 질문에 틸러슨 장관과 비슷한 답변을 했죠?
예, 펜스 부통령은 일본으로 향하던 중 기착한 알래스카에서 틸러슨 장관의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펜스 부통령은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항상 믿는다고 말해왔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펜스 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입장을 조율한 걸까요?
미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는 당일을 포함해서 남미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과 최근 며칠 새 최소한 두 차례 전화 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발언이 같은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세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펜스 부통령과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 지켜보자라는 발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미 CBS 방송이 전한 행정부 관리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이 관리는 지켜보자는 말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펜스 부통령을 수행하는 관리들이 북한 측과의 접촉에 대해 검토 중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을 수행 중인 스티브 골드스타인 국무부 차관은 틸러슨 장관은 협상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항상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한국 방문 중에 펜스 부통령이 북한 측의 인사와 자리를 함께하는 행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올림픽 개막일인 9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축하 리셉션과 개막식 등 두 행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펜스 부통령이든 북한 측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든 상대를 만날 의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펜스 부통령이 북한 측과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배경은 뭘까요?
우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 대화가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런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CBS 방송은 북한이 70일 가까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는 건 중요하다는 견해를 행정부 관리들이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만일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난다면 미북 간의 최고위급 접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록 북한 인민군 차수를 면담한 것이 미북 간 최고위급 만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명목상 국가 원수인 김영남 위원장이 나서는 것인 만큼 최고위급 대미 접촉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미북 간의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본격적이고 좀 진지한 대화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펜스 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자신은 그동안 공개리에 표명해 왔던 내용과 같은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 인권 문제에 관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사 만남이 이뤄진다 해도 형식상의 접촉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도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7일 오후 북한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원 명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과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희 당 부위원장, 남북 고위급 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는 이른바 백두열통의 일원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은 김여정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고위급 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노동당, 정부, 체육계 관련 인사로 의미 있게 구성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도 김여정 일부 부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이번 대표단은 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쪽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특히 김여정 일부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으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이 남쪽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게 준비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일부 부장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 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려대 남성욱 교수입니다.
일단 뭐 마이크 펜스가 온 데 대해서 자기네도 최고 지도자의 임무를 포함시킴으로써 신경을 쓰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은 자기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국가다. 그리고 평화를 지향한다. 그래서 김정은을 대신해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 격도 아마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문 센터장은 특히 김여정 제1부 부장의 경우 다른 외국 정상의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선전 선정부의 부부장이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북한의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아침 미국에서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물론 폐막식이지만 온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대표단 구성을 통해 대화 의사를 적극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을 지낸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정도로 최고위급 소위 국가를 대표하는 임무를 보냈다고 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그럴 준비도 돼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을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남한의 발전상 및 남한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이번 대표단 파견은 대화를 위한 탐색전의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대화는 뭐 김영남 의원은 그동안 온 인사 중에 최고 위급이기 때문에 이미 뭐 대화 의사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핵화 쪽이 어느 정도 물꼬가 터지지 않으면 나머지 남북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북한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북한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친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 한 현재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올림픽위원회가 참석을 요청했다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이방카 고문의 폐막식 참석 여부를 묻는 6일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폐막식에 참석할 추가 명단은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올림픽위원회가 이방카 트럼프 고문에게 폐막식 참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방카 트럼프 고문은 인수위와 현 행정부 내에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로스앤젤레스 시정부와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부인인 캐런 펜스 여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합니다. 미국 대표단에는 벤 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대리, 2002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세라 휴스 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를 특별 손님으로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대형 트럭으로 추정되는 차량 수십 대가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동식 발사 차량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안공항의 북쪽 활주로 일대를 찍은 플래닛의 지난 6일 위성 사진에 대형 물체 수십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30m에서 50m 길이로 추정되는 이 물체들은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의 공간에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 장소에서 포착되기 시작했는데 이후 길이가 줄어들기도 하고 위치와 모양이 조금씩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일부터 6일까지 같은 대열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체들이 발견된 곳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도 비슷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남쪽에 있는 물체들보다는 작지만 줄을 지어 있는 대열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유사합니다. 또 뜨거운 열기가 분출된 듯 이들 물체 인근에 쌓인 눈이 녹아있는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개원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물체들이 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을 비롯한 군사 장비일 가능성이 있으며 모두 열병식에 동원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is was a tractor, a truck with a trailer.
또 해당 물체의 길이가 변하는 건 차량과 트럭 부분이 분리되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사진에는 작은 점 형태의 물체가 활주로와 유도로의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한센 연구원은 이들을 헬리콥터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위성 사진에서 포착된 물체의 길이가 최대 50m까지 측정돼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보기엔 과도하게 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녹은 지면이나 그림자, 바퀴 자국 등이 차량의 일부로 보일 수 있어 실제 길이는 측정된 것보다 짧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순안공항에서 발견된 물체들이 이동식 발사 차량과 헬리콥터, 군사 차량이라면 8일로 계획된 열병식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8일 건군절을 기념한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순안공항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된 정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포착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순안공항의 북쪽 활주로 일대에서 화성 12형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의 사이버 외교 정책을 전담할 부서가 신설됩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회 요구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주훈 기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6일 국무부 산하의 사이버 공간 정책을 전담할 신규 부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에드루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사이버 공간 디지털 경제국 신설 계획안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 부서를 이끌 국무부 차관보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국무부 사이버 공간 디지털 담당 차관보를 중심으로 전 세계 고위 외교 당국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세계적 억지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는 국가에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의 정치적 협력을 촉구하게 됩니다. 국무부의 이날 발표는 최근 미 의회에서 북한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의 사이버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할 고위급 외교관을 둬야 한다는 하원 외교위원회의 지속된 요청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요청은 지난달 18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사이버 외교 법안에도 포함됐으며 법안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이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사이버 외교를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지난해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영국 병원을 마비시킨 북한 등 해외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지원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몇 달 안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도 있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유화 공세에 누구도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네바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점이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North Korea may now be only months away from the capabil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 armed.
우드 대사는 6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한 도발적인 추구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명백한 위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능력과 극도의 도발적인 수사와 행동들을 감안할 때 북한이 미국과 동맹, 동반 국가들에게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gain, we call on the regime to end the provocative acts and behavior. Stop threatening the region and beyond.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영내외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멈추며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지난달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상황 관련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조영철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시도와 진실한 노력으로 한반도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해 남북 간 화해와 긴장 완화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에 불만을 가진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 대규모 핵자산을 전개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드 대사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한반도 상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gime continues work on it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북한 정권이 계속 탄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른바 북한의 유화 공세에 누구도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핵과 탄도 미사일 시험으로 대결을 모색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하려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멈추고 도발적인 행동과 위협을 중단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통치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계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이 불법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영내와 전 세계의 안정을 훼손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ogue regimes like North Korea and Iran persist in taking outlaw actions that undermine and threaten.
매티스 장관은 6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국방 전략과 핵 태세 검토 보고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전 세계적인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도발로 영내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espite universal condemnation in the United Nations,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s threaten regional.
매티스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18 핵태세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미국은 핵무기 관련 자산을 감축하고 신규 배치를 하지 않았으나 러시아와 중국 등은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uclear delivery system development over the last 8 years shows numerous advances by Russia, by China and by North Korea versus the near absence.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경쟁 국가와 적들은 지난 8년간 34대의 핵 운반 체계를 개발했으나 미국은 F-35 전투기 한 대만을 개발했다는 설명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괌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방어 역량을 계속해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ll, we will continue bolstering them to keep pace with the threat out of North Korea, as you know. Besides,
또 북한의 위협에 따라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괌 지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 해군의 군함들이 괌과 일본 영해에 배치돼 있고 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계속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일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의 대북 억제 전략으로 설명했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의회는 북한의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했는지 의회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민관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Well, we're seriously concerned. That's why we wrote the letter. The North Koreans have shown themselves very capable of finding multiple ways to try to evade U.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nd so we want to know the extent and the ability that they have.
메넨데즈 의원은 6일 상원 은행이 청문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은 미국과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고안해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입증됐다며 특히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에 의회는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달 19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과 함께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베네수엘라 정권의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북한을 언급했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도 가상화폐를 발행해 이를 악용하려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며 재무부는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금융과 정보기관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in the midst of asking some of those very questions from our financial and intelligence communities. We have some sense of it, but we want to verify it. But in the interim, we don't want to wait to have the antennas of the government raised.
의회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을 검증하고자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정부도 이와 관련한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했다는 주장은 지난해 12월 말 백악관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지난해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워너크라이 공격은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후안 자라떼 전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열린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를 우회하는 자금 조달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를 사이버 분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유엔의 협의적 지위를 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4월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며 이때는 지금보다 전망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으로부터 협의적 지위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4월 초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54개국 중에 많은 교부들하고 회담을 가졌으면 하고요.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자신들의 연구와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적 지위는 비정부기구 NGO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돼 얻는 지위로 이 지위를 가진 NGO는 각종 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등 유엔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사나 비정부기구위원회가 NGO들의 신청서를 검토해 경제사회이사회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비정부기구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위원회를 협의적 지위 부여 대상으로 추천할지 여부를 표결에 붙여 찬성 5표, 반대 9표, 기권 2표, 불참 3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9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비정부기구위원회에 속한 19개국 가운데 북한인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나라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거기다가 뭐 남아공도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고 거기다가 뭐 쿠바, 베네수엘라, 모리타니아, 부룬디, 수단, 이란 그런 나라들이 거기에 있죠.
미국 대표는 지난 2일 회의에서 이 같은 표결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경제사회이사회에 위원회 결정을 번복하는 전체 투표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이 이르면 오는 4월 경제이사회에 의해 재고돼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54개국 이커석 미팅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28개국 최소한 28개국이 예스로 하면 되는 거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유엔으로부터 협의적 지위를 받게 되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기관과 유엔 회원국들과 밀접한 협조를 하면서 유엔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북한의 구금 시설, 뭐 여성의 북한 여성의 상황, 북한 아동 실태, 그 유엔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 방법을 같이 줄 수 있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앞서도 유엔 기관들과 협력을 해왔지만 협의적 지위를 받게 되면 그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창설된 직후인 1948년 유엔으로부터 협의적 지위를 받은 비정부기구는 45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800개가 넘는 비정부기구들이 이 지위 아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등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발하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 당국에 바칠 상납금을 채우느라 장시간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근로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겼습니다. 김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6월까지 폴란드의 크리스트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북한 근로자 K씨는 첫 석 달 동안 월급 1달러 50센트를 받았습니다. 3년 넘게 일하면서 번 돈은 모두 2,500달러. 그나마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고 나면 한 달 생활비는 2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이 6일 발표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에는 K씨처럼 폴란드와 러시아 등지에 파견돼 열악한 환경과 임금 조건 아래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K씨는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근무했지만 관리자들의 지시가 있으면 24시간 근무하는 일도 허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숙소에서는 TV를 볼 수도 없었고 난방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 근로자들이 월급 1,800달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자신은 150달러밖에 못 받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600달러를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익을 위한 사람들, 세계적 차원의 북한 강제노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일상도 담았습니다. 라이덴 대학 아시아센터가 탐사 전문 기자들과 공동으로 2017년 블라고베시첸스크와 블라디보스톡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블라고베시첸스크 지역의 한 공사장에서 근무하다 2015년 탈북한 A씨는 북한 당국에 매주 약 200달러를 상납해야 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약 10년 전만 해도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들이 256달러를 상납했지만 이 금액이 530달러 정도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늘 감시를 당했고 매주 한 번씩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북한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많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노동자가 되겠다는 발언을 반복하는 자리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북한 노동자는 실제 임금의 7%만을 손에 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당국을 통하지 않고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해줄 것을 요구한 북한인들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반역 혐의를 받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북한 당국의 상납금을 바치기 위해 장시간 노동으로 수면 부족 증세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체코에는 현재 북한 노동자가 없지만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엔 400명 선을 유지했고 이들 역시 매우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폴란드나 러시아와 달리 대다수가 여성이었고 주로 신발, 의류, 식품업계에 종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체코 주재 북한 외교관 김태산 씨의 증언을 통해 근로자들 임금 55%가 북한 정권에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 때 사야 할 꽃값은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당시 체코에서 근무하던 북한 근로자들은 매달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2월 10일 토요일 새벽부터 BOA 방송이 1시간 더 연장됩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새벽 2시, 평양 시각으로 새벽 1시 30분 출발 뉴스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평양 시각으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 BOA 아침 방송,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방송되는 BOA 저녁 방송은 변함없이 기존의 주파수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B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낮 기온 영하 1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2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4도에서 낮 기온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8도, 낮에는 영하 5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3도에서 낮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14도에서 낮 기온 영상 1도,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은 0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낮 기온 영상 2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25도에서 낮에는 영하 7도가 예상되고요. 원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0도 기록하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2도, 삼지연 아침 영하 27도에서 낮 기온 영하 10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곧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경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가장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계속 고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은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올림픽 뒤에 감추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일본과 미국 한국은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어 8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김 씨 일가가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김여정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7일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 단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 단원에는 국가 체육지도위원장인 최희 당부위원장과 남북 고위급 회담 단장인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응원단 등 북측올림픽 참가단 280명이 이날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루 앞둔 8일 평양에서 건군절 열병식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열병식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얻기 어려운 완화 국면에 있으므로 우리는 각국이 이러한 국면을 공고히 한 행동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긴장을 가속화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평양에서 군인과 주민 5만 명을 동원해 열병식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이 열병식을 하지 않는 것을 바란다며 북한 당국이 올림픽 선수들을 축하하는 데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6일 러시아가 올 11월 실시되는 미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중간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행동을 다 보고 있으니 멈추라고 지속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사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에 펜스 부통령이 가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김상덕 씨 가족이 김 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상덕 씨 아들 김설구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미국 정부가 아버지와 다른 억류 미국인 두 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가족의 대변인도 우리가 올림픽 선수를 응원하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2017년 4월 평양과학기술대학 회계학 교수인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씨를 적대적 범죄 혐의 행위로 체포됐습니다.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성 씨 등 모두 3명입니다. 타이완 동부 화롄에서 6일 밤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 여러 채가 붕괴되고 적어도 7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